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선으로 인도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부터 야곱의 가계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딜 봐서 야곱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 같습니까? 어딜 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한 가지라도 야곱 집안에 있습니까? 결혼의 과정도 결혼의 선택도 모두 자기 기준과 자기 욕망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야곱의 가계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사람이 사는 한은 모든 가정에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 집안, 이 야곱의 가계도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하나 빼고는 우리는 이전에 이 가계도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를 야곱이 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도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야곱, 그나마 하나님 그분을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지었다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가정과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믿음의 가정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이나 믿는 우리 가정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야곱 집안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지은 것 이외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들의 집은 훨씬 분쟁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먼저 들은 남편은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인에게 왜 너는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니? 혹은 아내는 남편에게 왜 당신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훨씬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 기도라도 들을 낮추면 왜 기도한 대로 나아가지 않느냐고 꼬집으면 꼬집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모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훨씬 젠틀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아내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자녀들도 자기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놓아두고 훨씬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두 집안이 겉으로 보기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 예수 믿는 집이 훨씬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가계도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믿는 가정에는 쉴드가 쳐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는 가정에 방패처럼 둘러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이상은 어쩌면 그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고 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요. 적어도 시내가 교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이 소유나 위치의 높음과 증가가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말했던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복임을 인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가정인 이 야곱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가계도를 살펴보므로 먼저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야곱의 결혼 과정 그리고 이 가계도가 생기는 초기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교훈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겼죠. 기억나십니까?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처가 있었고 그 동생 라엘을 두 번째 처로 맞아들였죠. 그리고 실바라는 레아의 종을 명종으로 따라온 이 종을 야곱이 또 처로 받아들이죠. 빌하라는 라헬의 몸종 또한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네 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 이 가계도에서 또 이 네 여인으로부터 12명과 딸 한 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계도 앞에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죠. 본래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 집에서 라헬을 흠모하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죠. 그 의도를 알았던 삼촌이 7년간 일할 것을 요청했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 7년을 그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7년을 일을 한 그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당일날 삼촌은 라헬을 넣어주지 않고 레아를 넣어주었습니다. 소금입니다. 이튿날 아침 분노한 야곱이 삼촌에게 물었죠.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우리 관습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무려 14년의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왜 야곱이 삼촌 집에서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죠?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명시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남에게 사기를 쳤거든요. 야곱이 먼저 몹쓸 짓을 했거든요. 야곱이 형에게 사기를 쳤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사기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바라보고 속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 주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할 때에 같은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잘못했지만 서쪽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지난 모든 일들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 나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선행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제자도의 삶을 삽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내가 선행을 베푼 그 사람에게서 뭔가 감사가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로부터 내 행동에 적합한 감사나 말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내가 동쪽을 향해서 선행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라는 수를 덧붙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악행에는 동일한 악행으로 갚으실지 몰라도 우리가 조금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말씀대로 행한 삶에는 하나님 갚으시는 배수가 다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강해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가계도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씩 만나 봅시다. 제일 먼저 주인공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서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보다는 자기 지혜와 자기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죠. 자기를 믿고 나아간 야곱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종살이였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 밑에서 14년을 종살이했다면 충분히 그 인생이 고통스러움의 극치를 만끽했을 겁니다. 야곱이 보내었던 그 종살이의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 떠오르는 분이 안 계십니까? 억울하게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한 14년의 이 시간들을 보내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같은 14년이지만 다른 14년이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단 한 번도 나타내지 못한 14년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제안을 거절하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 걸어갔죠. 아내를 얻을 때도 보면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 모두를 얻고 나아가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자기에게 첩을 줄 때에도 일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서두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은 문제를 두고 몇 번이나 고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해갑니다. 삼촌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들의 의견이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면 그 의견을 따라 사는 삶, 모든 문제를 자기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나갔던 14년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맞이했던 14년은 어땠죠? 요셉은 그 긴 고난의 세월 가운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갔죠. 그는 소위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성공하거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욥입니다. 여러분은 욥기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욥기서를 사람 측면에서 읽으실 때는 욥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욥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사용할 것이라. 그건 욥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욥을 비교해보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누가 더 좋냐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의 남나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으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할 상황들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과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고난이 지속될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요셉처럼 묵묵히 한마디 말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애쓰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조목조목 따지고 들며 하나님 앞에 반박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야곱처럼 하나님은 안면몰수하고 세상의 논리와 자기 기준과 선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요셉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그 세월 가운데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육체적으로 외로웠고 정신적으로 외로웠을 그 청년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치명적인 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복되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온 중심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떨어집니다. 재판도 전혀 없는 이집트의 유명한 감옥 다르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욕심대로 산 야곱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죠? 4명의 부인에다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볼 때 누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두 사람의 결국을 잘 압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심과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기는커녕 일평생 그 하나님 앞에 힘 빼기만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는 자기 구원만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에 반해 이 저녁에 자기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서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복음이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주제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야곱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말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요셉의 삶 가운데도 일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고 그저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 성수만의 급급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야곱 그리고 그의 부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이 가계도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가계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서 있지 않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들지 말아야 될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해 대어들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자기 감정만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자기 중심성, 죄성이 커져만 가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야곱의 날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쫓으며 산 날들의 집합입니다. 야곱 본인이야 그렇다 칩시다. 본인은 그 시절을 즐기며 지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아내들 사이에 미움과 반목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가정이 철저하게 부서졌지 않습니까? 가장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그가 얻은 결과는 영적 무기력과 혼란과 가정 파괴였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 야곱 아들들 12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철저하게 실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면요.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야곱이 그때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삭처럼 죽기 직전에 내 입에 맞는 별미나 가져와라 해서 그 아들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하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기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렸으니까 르우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유다 너는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베냐민 너의 본성은 이리처럼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다. 자식들의 면면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던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식들의 인생의 실패는 자기 인생의 실패라는 사실을 야곱은 대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은 삶의 결과물을 받아든 야곱이 행복했겠습니까? 야곱이 14년간 그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습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실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육적으로는 네 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이나 되는 아들, 한 명의 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베델을, 그 베델에서의 서원, 약속 모두를 성취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습니다. 불성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의 인생의 최선의 결과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가계도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감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럼 잠시 한번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삼일체이신 그분을. 나중에 복음서로 가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단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십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십니다. 구약은 뭐죠? 옛 약속, 신약은요? 새 약속,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복되게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그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이라고 부르고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십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계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엄청나게 우리의 욕망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 낳고 딸 하나를 더 낳았다. 그래서 총 1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 가계도, 이 족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의 아내들의 투기가 깔려있는 거죠. 여러분, 레아하고 라헬은 본래 사이좋은 여형제였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거죠. 레아의, 그러니까 언니 레아는 아들들을 펑펑 낳는데 동생은 아들을 못 낳았죠. 사이가 좋던 언니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다 보니 투기가 생긴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언니만 아들을 낳으니까 그들 사이에 질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동생이 먼저 자기 몸종을 아내,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거든요. 왜요? 몸종이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언니가, 너가 그렇게 일을 하네? 자기 몸종도 처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네 여인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태어난 거죠. 결국 이 가계도의 밑바탕에는요, 정말 저질적인 인간의 투기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이제 그 내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르후벤? 자기 어머니 버린 여자, 그러니까 빌하,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와 간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땠죠? 나머지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족보를 깊이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인생들을 12명을 뽑으셔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복음입니다. 허물투성이 인간, 이 인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인간들을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들을 보실 때 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사기꾼이죠. 외삼촌들 사기꾼이죠. 형제들 살인에 다 연루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시기심과 질투심 많은 이 네 명의 여인으로부터 유대의 열두 지파의 시조를 삼게 하고 특별히 이 열두 지파를 따라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몇 명을 제자 삼으십니까? 12명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흔히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괜찮은 면면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똑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섬김을 받고 그분과 3년을 지냈지만 제자 중 그 어느 한 명도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나 뜻이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고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의 마음에 가졌던 것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전복하시며 한 자리 얻으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고 허물투성이든 형편이 없든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허물투성이를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야곱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족보 자체가 제가 아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족보 어디에다가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으면 우리의 지나온 날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허물투성이의 정직은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 아들의 이름, 제 딸의 이름, 제 처의 이름 다 넣으면 제 아들과 제 처와 제 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에게서 나오는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이 사랑을 힘입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을 망각하는 순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우스운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이 틀을 가지시고 모든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어디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성숙되어 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어떤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가운데 간혹 한 사람 정도, 요셉처럼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거의 대다수는 이 뒤틀린 인생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처럼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자랑할 게 죄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구원의 신비. 야곱의 인생에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충실하셨다는 것. 분명히 야곱은 그 삶 전체가 실수와 제약 그 자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야곱을 향한 자기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신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 삶을 선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곱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대면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또 명하신 대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